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좀 궁핍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가난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 싶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어떤 선제된 지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아마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부자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이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구두는 주로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쇼파제 시계를 차고 그리고 가방은 에르메스 가방을 드는 게 부자입니다. 휴대폰 뭐 아이폰 자랑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 아이폰보다는 벌투 휴대폰이 훨씬 더 좋습니다. 차는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돼야 그래도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브랜드조차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안심을 할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마놀로 블라닉 부츠라고 하는 이 신발은 악어 가죽으로 만든 아주 정교한 신발인데 한 켤레 한 15,0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이것은 약간의 보석을 넣어서 비쿤이라고 하는 약대 종류의 그 짐승의 털로 만든 아주 최고급 양복인데 한 10만불 정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만져보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게 그런 종류입니다. 이 쇼팔트 시계는 한 2,500만불 정도 하고요. 그 휴대폰으로 유명한 벌투라는 휴대폰을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야 반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 그 볼트 휴대폰이 한 35만 불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루이비통 가방을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가방을 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그래서 루이비통 그 이 명품에 관한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도 그 짝퉁이 많기 때문에 너무 똑같아서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그 비결 방법은 비 오는 날 그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그거는 짝퉁이고 비 오는 날 안에 품고 뛰면 그게 진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루이비통 뭐 좋은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짝퉁 말고 진짜가 한 2,0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아마 여러분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한국에서 요즘에 명품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은 에르메스 가방입니다. 뭐 값은 다양한데 한 3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면 좋은 차라고 생각하지만 부가티 정도는 타고 다녀야, 그래야 진짜 좋은 차 탄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플로리다에는 부가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두 번 정도 부가티 베이론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부가티 베이론 차는 한 200만 불 정도 합니다. 몸에 이 정도는 걸쳐야 그래도 뭐 어디서 부자라는 말 한번 해보고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생전 이런 브랜드는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나 이런 브랜드를 내가 모르니 내가 얼마나 참 안심할 수 있고 천국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부자죠. 여러분이나 저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 미국의 빈곤층으로 규정되는 수입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1,200불 미만이었습니다. 아마도 4인 가족에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2만 불 이상 그 수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캄보디아에서 한 달 교사 월급이 40불입니다. 공장 노동자 한 달 임금이 80불 정도 되니까 1년에 1,000불, 연봉 1,000불이 되지 않는 셈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 달에 170불을 가지고 세 가족이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한 달에 170불을 가지고 세 가족이 어떻게 끼니를 이어가며 살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부자입니다.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로 주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물로 인해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고 아픔과 불안 그리고 교만 때로는 그 상처와 열등감을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사람들로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그리고 한 가난한 자를 극대화시켜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무지무지하게 부자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말로 다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따라서 나사로는 더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가장 큰 부자의 상징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주인공인 이 부자가 무지무지한 부자라는 말을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산뜻 와닿지가 않나요?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표현하자면 아마도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3만 불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송로 버섯에 고베산 소고기를 얹은 한 디쉬에 3천 불 하는 그 메인 디쉬에 거기에 볼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을 곁들여서 매일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다. 갑자기 확 와닿죠. 아, 그런데 한 번만 가봐도 좋겠다, 이런 음식 한 번만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며 살았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굳이 요즘 말로 바꾸지 않아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이 가난한 사람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 불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가 집 앞에 누워 있으면 그 개들이 와서 상처 난 데를 핥았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 나사로가 장애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개들이 그 헌데를 핥고 있는데도 어찌 그렇게 가만둘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아파서 기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불쌍하고 병들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홈레스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부자나 그리고 이 가난한 자 모두가 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에서 공감대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부자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내가 그 가난한 자라고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데 이 극대로 아주 최고로 부자와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 비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은 사후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관심거리일지도 모르겠어요. 부자는 정말로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이 비유를 보면서 왜 도대체 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본문을 그나마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릴레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구원론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자꾸만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로 우리는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가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가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 편안하고 쉽게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희에게도 상당한 경계가 되는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를 돌보지 않아서 그냥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다가 마침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그 무정하고 이기적인 삶의 그 방식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게 된 겁니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남은 그 영생을 호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도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그가 너무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와 나누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독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 구원의 조건은 선행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부자기는 했지만 무정한 사람이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도대체 어느 정도 구제를 했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뭐 차라리 그냥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걸 보고 내쫓아버렸다 이런 거라도 있으면 저건 지옥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그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괜히 그 거지가 와서 누워있는 바람에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다른 집 가서 누워있지. 그랬더라면 그냥 괜찮을 텐데 그 자기 집 앞에 누워있는 걸 무심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보아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도록 고생한 그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남은 영원토록 그렇게 행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부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 이름은 원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혹은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시적으로 부자는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써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은 그도 언약의 자손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고, 본문에는 사실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물 한 방울만 혀끝에 찍어달라고 간청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당하느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주 인자하게 얘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참 잔인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나사로의 믿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최고의 부자로 이 부자를 묘사하고 가장 가난한 자로 나사로를 그렇게 가난하게 묘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다 말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극대화시켰을까? 이건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야기하는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 비유는 종말론에 관한 아니면 세상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비유도 아닙니다. 만일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우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말한다든지, 저는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님 품에 안긴다면 몰라도, 아니면 그냥 혼자 천국을 거닐고 싶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싶진 않은데,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면 제가 왜 그 할아버지 품에 안겨야 될까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식의 어떤 정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 종말적인 세계에 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구렁텅이 넘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저는 그리고도 천국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보면서 아, 저들은 저렇게 마실 것도 없어서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도 줄 수 없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한다면 저는 그게 천국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한 그 주제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 비유가 구원론에 관한 것도 아니고 종말론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은 제자도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가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원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관점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서 그는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해고당하고 나면은 어떻게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고생 힘들겠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안 되겠는데 이제 해고를 당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꾀를 내어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서류를 조작해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나를 선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여기는 악한 자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를 칭찬했다고 하는 말은 그간 행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의한 그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내가 해고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미래에 관해서 깊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둠의 자녀들보다 더 형편없어 보이고 더 지혜롭지 못해 보이는 이유는 어둠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면서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고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으니 어둠의 자녀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하고 거짓되지만 차라리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일관성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이 80년을 살던 90년을 살던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80년 90년 살고 죽을 건데 그 죽기 전에 한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거나 아니면 이 90년 동안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조금 더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라도 기력 없이 살지 말고 좀 힘있게 한번 살아보자 생각하고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아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저들이 지혜롭다 말하신 거죠. 훨씬 지혜롭단 말입니다. 영생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사후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 영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어둠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딱다는 책망을 듣기에 충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아주 살벌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고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영생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진지하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가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또한 동시에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대표적인 표상들입니다.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오늘 16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주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어 말하기를 영생도 중요하지만 당장 돈이 없으면 영생도 소용없다 말하는 겁니다. 돈이란 원래 중립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일단 돈이 많아서 손해볼 것 없다 말하고 그래도 돈이 많은 것이 돈이 없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라서 일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저는 주님의 비유를 이렇게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부족할 것이 없이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대로라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많은 재물을 주셨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여기서 그가 왜 지옥에 갔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누리고도 지옥에 갔다면 이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누림 이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잘 누리고 모든 게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누리게 되거나 아니면 삶이 형통해지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은 다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학위 일찍 끝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그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조금 더 제가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겠는데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겠는가 말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학위를 끝내는 게 힘든 겁니까? 이제 겨우 끝내겠다 싶어서 이제 한 두 챕터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딴 데로 가버리시는 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학위 끝나고 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어플라이하는데 다 안 돼요.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2012년 1월달 11조 때 먹은 것밖에는 내가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벌하시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저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은 맞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그건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걸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 부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부자가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아주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가 천국에 간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지옥에 갔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너무 형편없는 삶, 너무 부족한 삶, 더구나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비웃었던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그가 왜 천국에 갔는가,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불쌍하다 생각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대조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과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비유 자체가 마음에 이렇게 썩 와닿지 않는 그러한 충격적인 아주 역설적인 조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영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이 상태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형통했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 행복한 사람, 누가 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Let's say there is a man who is very, very rich.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만일 그가 굉장한 부자지만 지옥에 갔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그가 만일 천국에 갔다면 너희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는 둘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했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어디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조용했는데 한 기발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 모두의 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이었던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이 욕망이 감추어져 있던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나는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재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틀린 대답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는 하지만 이 대답은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비유의 의도를 피해간 핵심을 피해간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부자도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생의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의 가치만 없다면, 영생이라는 것만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부자예요. 하지만 이 부자조차도 그가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영생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구가했던 그 사람도 가장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영생의 가치 말입니다. 재물의 유무가 그리 큰 의미가 없어서 재물이 주어지면 그냥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고 어깨를 그 많은 재물을 얻었어도 그것 때문에 어깨가 우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만드는 이 영생의 가치 말입니다. 내가 영생을 생각하면 내가 부자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영생의 가치를 생각하면 내가 가난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내가 부자라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자랑할 것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이 가치가 바로 영생의 가치 아니냔 말이에요. 이걸 아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란 이 가치를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이 영생의 가치가 존재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선포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다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그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치를 아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왜 그렇게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던 사람이 그거 다 버려두고 왜 선교지로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가말리엘 수하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그야말로 장래가 보장되었던 한 젊은 청년이 왜 그 생애를 버리고 자기 평생에 매를 수십 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까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온몸에 병을 얹고 마지막까지 결국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 죽음을 왜 당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생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차도 그냥 가장 형편없는 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차를 타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를 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를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물론 구체적인 제안들이 필요하겠죠. 적어도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재물로 뒤덮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면서 상당히 살려면 상당히 파격적인 헌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교회가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로 큰 교회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자고 한다면 그걸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음으로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좋은 집에 산 것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바로 그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구나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도대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그러한 그 이 욕을 먹고 그리고 또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큰 교회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각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겠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질문을 묻지 않고 하는 모든 질문들은 자칫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공적을 강조하는 자기 의가 되기 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은,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은 도대체 얼마나 무겁습니까? How much does this eternal life weigh to your life? 그게 주님께서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영생의 가치를 안다는 말은 그 영생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에 대한 감격인 겁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한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요구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의 초청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대인들이, 아니 현대교회가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은혜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가벼운 만큼 영생의 가치가 가벼운 거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영생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련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고 여유를 갖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돈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긴 없군요.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시카고에 한번 갔는데 어느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요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제일 부러운 분. 그분은 손만 대면 돈이 된대요. 아, 정말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나는 돈이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은 그냥 안 되는 것도 되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은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이 손만 대면 다 안 돼요. 그 잘 되는 거 좋다 그래서, 잘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만 대면 이상하게 안 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참 사는 게 버겁다 싶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이고 전혀 열등이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낙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힘, 이게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은혜라는 말이죠. 그 은혜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만들고, 그래 저것일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게 은혜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만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은혜를 놓친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은혜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요구에서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그 내 신앙생활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물론 죽이라는 말입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우리 갖게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일까? 제가 만일 이런 시험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순종적인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굉장히 순종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정말로 저에게 순종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정말 순종적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은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제 아내가 아주 피곤한 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새벽 2시에 제가 제 아내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깨우고는 여보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주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라면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가를 보기 위해서 저는 새벽 2시에 제 아내를 깨운 겁니다. 제 아내가 한쪽 눈을 뜨면서 불 꺼. 아마 저는 이 반응이 두려워서 저는 시험을 못 해보는데 불 꺼. 이렇게 말하면 제 아내는 0점짜리 아내입니다. 도대체가 순종을 모르는 여자예요. 근데 제 아내가 자고 있는 그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 아내를 새벽 2시에 제가 흔들어 깨우고 여보 내가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다 줄래요? 제 아내가 눈을 비비고 짜증을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도대체가 이상한 남자라고 지금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나를 이렇게 깨우느냐고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아유 무슨 남자가 이렇게 맨날 배가 고파 그러면서 부엌에 내려가서 라면을 끓여온다면 그렇다면 저는 제 아내에게 50점을 주겠습니다. 아주 피곤하기는 하지만 짜증을 부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남편이 배고픈 게 안 돼서 라면을 끓여다 주는 아내 50점이죠. 새벽 2시에 아주 곤히 잠들어 있는 제 아내를 제가 흔들어 깨우면서 라면 하나만 끓여다 달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그 피곤한 눈을 비면서 서방님 시장하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급하게 내려가서 그것을 끓여오면서 내가 미리 차리질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아내라면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자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사실은 제가 그 시험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아마 대부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이런 테스트는 아주 비인간적인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약함을 이용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게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식입니다. 후사가 없어서 힘들어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75세에 약속받고 100세에 아들 얻었으니까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은 겁니다.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비인간적인 시험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보려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제 아내를 제 목숨보다 사랑한다면 우리 자식들을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제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무모한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고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요 저녁에 이 수요 예배 때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배 전에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아이들하고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 어릴 때, 지금은 재미없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놀 때, 이제 아이들하고 놀면 재미있게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어느 때는 수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은 수요 예배 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애들하고 놀다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쉬고 아이들하고 놀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나는 그냥 예배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노는 게 좋아 그랬다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승우를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의 순종을 확인하신다면 참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일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더 잘 얼마나 잘 듣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순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어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뭐 복을 주겠다든지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요,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보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말하는 그 전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트레디션은 37살쯤 되었다고 말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37살인지 16살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삭도 대단하잖아요. 16살이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묶어놓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같으면 도망가도 벌써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에게 자기를 맡기고 있는 모습도 참 대단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이었으면, 이 아메리칸 주 그 아티스트인 샤갈이라는 사람이 있죠.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린 그림을 보면 거기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림인데요. 그 그림 가운데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이삭이 묶여 있는데 한쪽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옆에 수풀 사이에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한 여자가 아주 경악하고 있는 모습이 수풀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라였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 사실은 22장에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 후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떤 랍비들은 그 사건 때문에 사라가 충격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라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사흘 길을 걸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에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 아들이 물어요. 16살이었다고 짐작 한번 가정해보죠. 16살 되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불도 있는데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가슴이 메어지는 말 아닙니까? 그 재물은 너야 말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지.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을 걸어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정말 아픈 가슴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삭을 묶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칼을 들고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아브라함아 되었다.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어 됐어 됐어, 난 네가 하도 이삭을 좋아하길래 나보다 이삭을 더 좋아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본 거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됐다, 역시 최고야, 하하하. 만일 그랬다면 저는 그때 주님을 향해서 주목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This is too much. 그 당한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그 아픔을 생각하면, 그 자식에 대한 그 연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시험하실 수 있습니까? How dare you test me like that? 아마 주먹을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경멸하셨던 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죽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주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성품에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하기 순종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면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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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주님의 고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아들이 바로 이런 아들이란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주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즐겨 사용하시던 그 표현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서 그냥,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아들을 갖게 하시고 지극히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죽이도록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생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과 구속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영생이 너무 싸구려 영생처럼 되었다는, 싸구려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현대 교회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물론 믿습니다. 재물의 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현대 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합의된 헌신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마음의 문제이고 각자 알아서 할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인간의 약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교회에 그리고 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은혜입니다. 아닙니까? 은혜가 빠지고 나면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제자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은혜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한 그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하는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들에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친 채,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굉장히 외로웠대요. 너무 외로워서 이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애완용 동물을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앵무새를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앵무새를 사면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그 주인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앵무새 정말 말할 줄 알죠? 주인이 말하기를 그럼요 말합니다. 정말 말하죠. 말 잘합니다. 앵무새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The parrot doesn't talk. 앵무새가 말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혹시 세상에 사다리 있습니까? 사다리 없는데요. 사다리를 하나 사가시죠. 새들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아직도 앵무새가 말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근에 있습니까? 근에 없는데요. 근에를 타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할지도 모르는데 근에 하나 사가시죠. 그래서 근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가 또 왔어요. 조금 마음이 언짢아 보여서 기분이 얼굴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직도 새가 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새장 안에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새들은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걸 보고 친구인 줄 알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갖다 두면 아마 말을 할 겁니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이 할머니가 거울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가 얼굴이 완전히 안색이 달라졌어요. 아주 풀이 죽어 있었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새가 말했나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말하길,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새가 죽기 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요? 아니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무슨 말 하던가요? 새가 죽으면서 그 가게에 먹을 건 팔지 않던가요? 그 말 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다리도 갖다 놓고 근에도 갖다 놓고 거울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는데 먹을 걸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새가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 너무 많은 훈련들, 굉장히 바쁜데 복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진지한 고민과 그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이 교회를 가능하게 만들고 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점점점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하고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내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 은혜, 영생의 가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루 앞일도 걱정이 되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걱정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을 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도대체가 이건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일만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도대체 영생까지 생각하며 그 죽은 후에 일어날 일까지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인생이 그냥 80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볼 것이냐 하는 이 관점의 변화가 없이는, 이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며 살기가 어렵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 이 불란서 작가가 쓴 소설 중에 개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개미라는 소설을 보면 매 챕터마다 그 이 수수께끼가 하나씩 꼭 나와요. 그 수수께끼가 무엇인가 하면 성냥개피 6개로 4개의 정삼각형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성냥개피 6개로 4개의 정삼각형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그 이 퀴즈입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막 그려보고 계실 텐데 그런데 거기에 힌트가 항상 있어요. 힌트가 무엇인가 하면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그게 항상 힌트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냥개피 6개로 4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에서 사고하지 말고 평면에다 놓고서는 성냥개피 6개를 가지고 아무리 잘라놓아도 정사각형 4개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3개를 놓고 그 3개의 꼭지점에서 하나씩 올려 세워서 정사각형을 만들면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면 성냥개피 6개를 가지고 4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주었던 그 제안은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라. 평면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사고하라. 입체적으로 사고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판단하고 내가 볼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축복이 축복이 아니고 그리고 저주가 저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말할 것 아니고 부자라 행복하다고 말할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있으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가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주님 저희들에게는 때로는 마치 지금 우리의 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 하나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는 의미일진데 어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 평면적 사고에서만 성공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만 우리가 형통을 말하고 가난과 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자가 되었다 함은 저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좌절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이 생명의 가치 때문에 정말 모든 게 형통한다 생각되는 순간에 더욱 머리를 숙여 겸손하게 되며 바로 이 영생의 가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 여기기보다 오히려 섬기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과 거짓된 평안으로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로 인한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참된 평화를 서로 나누는 은혜와 복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